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여름 방학이죠. 저도 한 2년 전쯤에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어서 이 엄마로서 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엄마의 권장 도서를 함께 읽어주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 헬렌 켈러라는 그 위인전을 읽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림도 조금 있고 또 한국말로 읽다 보니까 설명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 위인전을 아시겠지만 이 헬렌 켈러의 이야기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하지 못했던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이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지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읽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큰아이가 자꾸 책을 읽고 있는 중간에 마지막 장으로 자꾸 책에 손이 갑니다.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하나님이 언제 헬렌 켈러를 다시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는 거야? 아이의 기대는 이 책을 읽는 목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아이의 관심사는 언제 하나님이 헬렌 켈러의 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되느냐 이것이었고 아이에게 이 책의 의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제 생각들은 아직은 시기상조구나, 어느 정도 더 크고 나서 읽어줘야겠구나라는 결론으로 읽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다시 이 책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았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나름 이제 제법 목소리도 굵어지려고 하는 제 아들에게 헬렌 켈러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미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나름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한 5년 정도 겪어보고 또 교우관계의 갈등과 또 신체적인 아픔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마다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하는 그와 같은 성숙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비슷한 패턴으로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이렇게 수정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안에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컨디션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처음에는 기도했다가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이 삶이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고 질문도 했다가 탄식도 했다가 전혀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기도의 방향들이 흘러가면서 진행되면서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그 상황 자체는 달라진 게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잘 모르고 기도했었던 그 시간들과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한 경우 또 내가 원했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를 경험했을 것이고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겠지요. 만약에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라면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고 더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알아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기대했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내 모습이 되게 얼떨떨하고 여전히 하나님밖에는 구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나의 모습을, 이 믿음의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밤 우리는 그런 기도의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 또 내가 바라는 소원만을 들어줘야 하는 신을 쫓아서 방황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은 은혜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가 노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죠. 그가 간구한 것은 육체의 가시를 빼내는 일이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육체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너무도 괴로워서 이것을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아주 절규어린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던 아주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가 하나님한테 이거는 정말 사단의 가시예요, 하나님 이거 꼭 빼주셔야 되라고 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시를 제거해 주실 만도 한데요,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정중하게 친절하게 거절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을 하지요. 족하도다, 너의 은혜, 내가 주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은혜로운 말이지만 결국 노라는 말이에요. 가시를 지닌 채로 가시받고 그냥 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 매끄럽지 않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만지다가 손톱이나 특히 손톱 끝 같은 데 이렇게 막 그 가시가 박히거나 뭐 목에 생선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뭐 밥을 한 숟가락씩만 이렇게 크게 넘기다가 생선은 안 넘어가고 계속 배만 불러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말한 가시, 그냥 가시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스콜라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가시라는 말도 있고 파편이라는 말도 있어요. 가시나 파편이나 일단 내 맘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빼내야 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빼내지 않으면 썩거나 더 큰 재난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에 그 불편한 것들, 때로는 사탄의 사자라고 여겨질 만큼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들, 이것은 무리한 것 아니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의 기도에 응답이 그냥 가시 박힌 대로 그냥 살아라 라는 거예요. 목에 생선 가시가 있는 상태로 그냥 답답해도 그냥 살라는 말처럼 굉장히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바울은 오늘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몇 번 구했다고요? 네, 세 번 구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 거절의 응답, 노라는 응답을 받아들이는데 바울에게도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몇 회가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다는 의미죠. 왜냐? 지금 이 육체의 가시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내게 다가올 고통이고 앞으로 내 일생 동안 계속 반복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상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노라는 응답, 그가 꼭 제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가시를 그냥 갖고 살라 하는 그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응답이 바울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려고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직면해서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몸의 가시를 받고 살라는 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응답을 받아들이는 이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을 통해 우리는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 완벽한 삶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시 박힌 채로 사는 인생이 더 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시 박힌 사람에게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시를 빼주는 능력을 가시는 사람이겠지요.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누가 내 가시를 빼줄 수 있는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주는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가시를 빼주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가시를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시 안 박힌 사람보다 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또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시가 박혀 있으면 썩어야 되는 살, 없어져야 되고 다쳐야 되고 아파야 되는데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멀쩡한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 삶 속의 아이러니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과 또 복음에 대한 궁금함을 불러일으키겠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바울이 본 계시와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의 이 약함에 대한 간증보다는 3층천, 오늘 개역 한글 편에 개역 개정 편에 보면은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3층천에 대한 바울의 경험담을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을 보면 부득불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그다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사도가 경험했던 그 3층천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득불 내가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그 기독교 공동체가 자랑하는 스펙 좋은 그 사도 바울, 이렇게 육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 영적으로까지 셋째 하늘까지 경험한 이 분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와 같은 차원이 아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무언가 세상 사람보다 좀 더 특별하고 나은 것을 자랑하면 그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냥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를 바 없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바울에게 하늘로 끌려 올려짐을 당한 그 경험이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거기 3층천에 머무르게 하시지 않고 다시 땅으로 내려 보내셔서 육체의 가시를 안고 여전히 사는 경험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올려짐을 통해서 바울은 알게 되었지요. 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본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만난 나의 하나님은 그냥 내가 가시를 빼지 않고 살아도 충분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바울이 알고 바울은 가시를 빼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가 세 번씩이나 구했던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만 불편하고 부끄러웠던 것일 뿐 이게 복음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악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요거 분명히 들어주시면 저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기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로소 바울은 내 가시를 가져가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을 헤아리게 됐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뭔가 그렇게 아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너무 말을 잘하니까 우리가 봤던 그리스의 그 웅변의 신, 그 헤르메스, 머큐리라고 하는 로마의 신처럼 웅변을 너무너무 잘해서 허메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바로 웅변의 신, 그 신적인 존재력까지 취급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기에 이 정도 되면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마저도 그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아지고 하지 않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때문에 제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나를 통해서 능력 있는 나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냥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를 바울이 그렇게 주옥같이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가시를 남겨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하지요. 그리고 내가 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살 때 보면 대학 입시 수석으로 합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막 이러면 우리 굉장히 감동하지요. 요즘엔 폐지됐지만 제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이 미인대 우승자들이 막 이렇게 수영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감동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형제님들이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막 그랬던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나도 저런 자리에 있어보고 싶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광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됐나? 괜찮았나? 부족함 없는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가시는 박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져서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 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보는 그런 결단을 하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공동체에서 깊숙이 들어온 풍요와 이 새 풍요와 세상의 성공주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best way라는 좋지 않은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패배감을 가져다 줄 때가 있지요. 바울은 영적이고 육적인 이 성공담을 듣고 싶어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자매여, 가시 없이 평범하고 풍요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나를 보십시오. 가시를 갖고 빼지 않고도 충분히 은혜로 살 수 있는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참된 자랑은 언제나 십자가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는 가시, 결국 내가 지녀야 할 이 가시를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가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약점들을 자랑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고, 또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이 가시가 바울의 사역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교만에서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복음을 퍼뜨리는 데에 더 큰 몫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작업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직면해야 합니다. 이 직면한 연약함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자랑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용기 내어 살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 가시받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어떠세요?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은 꼭꼭 감추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그냥 영혼 없는 입술에 동정을 하는 두 얼굴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꽁꽁 숨기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지내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 연기자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도 때때로 엄청난 우울과 패배감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자녀의 방황이 끝나지 않기도 하죠. 나에게 감추고 싶은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 아니 내가 절대로 말하고 싶어하지 않은 과거들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내가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세워주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응답을 받는 것, 그것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No,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그 응답에 대해서 힘써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같지만 거기에는 사람의 힘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잘된 것을 자랑하면 나의 가진 것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내게 머물게 되지요. 하지만 나의 가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에 내 힘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이 반드시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의 중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으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물다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막이 견고하고 확고하고 확고하게 처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스도께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튼튼하게 자리 잡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주와 함께하는 것임을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나의 약함을 많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약함과 약점을 들추는데 아주 익숙한 그런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주는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내가 남의 허물을 들출 때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의 자리마다 주님, 난 저 여기 약하고 저 이거 다 약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자리 잡고 아예 그냥 죄 안에 그냥 두루누워서 그냥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막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사형통만을 간구했던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노라고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완벽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보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분 여기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함은 사실은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셋업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아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나보다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우리 영혼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완벽하고 치밀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을 듣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더 강하게, 깊게, 튼튼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갖고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의 약한 거, 가난한 거, 내가 받은 핍박과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이거 실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울이 기뻐하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얘기 중에 이 모든 것이 바울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내 가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준 가시가 무엇인지 그것만 가지고 계속 아프다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프다 아프다 하고 빼주지 않으면 다른 신을 찾아가고 다른 존재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지막 결정이죠. 그러나 제 아무리 사탄의 사자라고 여길 만큼 괴로운 가시가 내 몸에 박혀있다고 하더라도 가시를 빼내어 주실 유일한 분이 그냥 가시 받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서는 것,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본받는다는 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예수님은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그냥 봐라가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당장의 죽음과 같은 어려움, 십자가가 내일 십자가 처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번인과 슬픔이 있어도, 내 답답한 현실과 고난이 있어도, 내게 완벽한 평안의 상태가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한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사랑해라 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나의 가시를 참아내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가시가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통로임을 인정하고 그냥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다면, 바울의 정도까지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경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결코 십자가의 죽음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뭐 뒤로 숨거나 뭐 앓는 소리 하시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인성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아픔을 또 번민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성이 있으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의 입성의 방법은 역설적으로 호산나 퍼레이드였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이지만 타고 갈 것도 장만하시고 무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순간순간 같이 동행하시면서 보조도 박자도 맞춰주시면서 그 시간들을 예수님은 즐기셨어요. 사탄이 원했던 것은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포기하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나약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원했겠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호산나 퍼레이드를 기쁨 중에 가식이 아닌 진정한 즐거움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냥 착하고 선하게 그냥 굴곡 없이 살고 싶은데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던 무거운 짐이 하나씩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질문하고 싶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건드려 주시지 하고 탄원하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들은 그냥 이 시간 동안 지나가리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로 이 가시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그냥 지나가니까 견디라고 그렇게 조언해 줍니다. 물론 언젠가 이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그 시간을 덧없이 지나가게 흘려두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은혜를 경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내 삶에 가시가 생겼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시에 대해서 No, 너에게 조카도다 라는 응답을 주셨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더 깊게, 더 넓게, 더 튼튼하게 머물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부에 비축해둔 나의 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버틸힘이 없으십니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그런 외침보다는 지금 내 가시를 보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라면서 계속적으로 언제 해결되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그러니까 답은 이거야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바로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즈노 겐조라는 뇌성마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시인의 시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입니다. 만약에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에 많은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질 수 없었을 테지. 만약에 주 되신 예수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못했을 테지. 우리가 예수님의 괴로움을 힘입어서 받은 은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버리고 아무 때나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붙들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어떤 응답이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만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바심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가시도 사탄의 바람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시 받고 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전하는 증인이 되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